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섬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섬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섬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알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복음이 많이 배척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대단히 어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위협은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이 구원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충만함들이 배척되고 오히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들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은혜보다는 인간 편에서의 열심과 자랑을 강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거짓 교사들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조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은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인간 편에서의 내용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음속에 요구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그 표현들이 방식이 이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우리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의식적이고 또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것을 할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시한 채 오직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만 이해하고 이 의식에 참여해야 이 할례의 표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유일한 민족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전통적이고 의식적인 면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강조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육체의 자랑으로 내놓게 되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육체의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너희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는 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또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프로필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외적인 육체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낫고 우월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삶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에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 안에 생명과 진리가 풍성하게 있음을 알고서는 이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겨 내가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외적인 자랑과 조건들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근본적인 내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독립문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6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재물과 신앙 사이,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는 그 의미가 훨씬 강력합니다. 원어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를 중단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9절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땅과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땅과 하늘은 대응되는 말입니다.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는 목적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보물은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 신학자도 재물의 입고 없음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했지 그것이 해롭다거나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물을 드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돈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또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보물을,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보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 땅의 복잡한 문제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열정들을 하늘의 삶을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사는데 바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과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25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가진 근심과 모든 고민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과 근심과 수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뜻 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심이 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팽겨쳐두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책망이 아닌 책망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 이 하물며라는 이 말씀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 데에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큰 환난을 겪거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장래 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 안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의 행복, 하늘에 쌓여가는 나의 보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넉넉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서는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전 생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과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손 안에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보물을 놓는다는 것,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혜로이 판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결정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야 행복한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과 신앙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어야 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의 자기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다 드러나고 있었죠. 특히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위치, 또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대단한 거부였기 때문에, 상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과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 그리고 이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체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느끼고 알고 있고 고백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만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자랑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자랑만이 있었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사실은 이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문제인데 자기가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 바람에 정작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어디에서 본 짤막한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들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이 아마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쓴 글 같습니다.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고 이것을 너가 놓치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려고, 이 사람을 잡으시려고 손을 내미셨는데 손을 맞춰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손에 있는 것들을 펴서 버려야 이 손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의 싸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노예로, 종으로 굴종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이 내가 사는 일이요,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은혜를 입는 자리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를 잡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 심령들을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 올라왔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복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서 우리 손안에 있는 더덥고 하찮은 보물들을 놓고 마음에서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충만히 맛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리라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 속에 채우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 또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라 하셨으니 그 고민하는 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생애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주를 믿는 자로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만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